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군을 외부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10일 유럽에 배치될 이지스 무기 시스템이 레이더에 포착된 미사일을 명중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사용된 SM-3 요격 미사일은 이날 하와이 해변에서 발사된 공격용 미사일의 경로를 추적해 공중에서 파괴했습니다. 이지스 무기 시스템을 개발한 미국의 레이시온 사는 이번 시험 성공으로 루마니아에 예정대로 올해 말까지 배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M-3 요격 미사일은 또 오는 2018년부터는 폴란드에도 본격 배치돼 운영될 것으로 레이시온 사는 내다봤습니다. 파키스탄이 11일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파키스탄 국방부는 이번에 시험 발사한 지대지 탄도미사일 샤힌3는 사거리가 2,750km에 달하며 핵탄두와 재래식 탄두를 모두 탑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국방부는 이번 시험 발사의 목적이 무기체계의 다양성과 기술적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키스탄 군당국은 시험 발사 장소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미사일 도달 지점은 아라비아 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파키스탄과 이웃 국가 인도는 정기적으로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통상 사전에 이를 서로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과거 경계가 되는 카슈미르를 둘러싸고 전쟁을 벌인 바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서 11일 무차별 총격과 대규모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은 자살폭탄 요원들이 카불에 있는 외국인 숙소를 공격해 여러 명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공식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공격은 카불 주재 스페인 대사관 인근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레반은 성명에서 해외 침입자들이 사용하는 외국인 숙소를 겨냥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스페인 대사관 근처 외국인 숙소가 적어도 3명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는 내용의 아프간 경찰 초기 보고서를 인용 보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 기후변화 합의가 큰 진전을 이뤘다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케리 장관은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로랑 파비우스 프랑스 외무장관과 만난 뒤 일부 매우 어려운 문제들이 풀려야만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파비우스 장관은 총회 폐막과 최종 합의가 당초 예정보다 하루 늦은 12일로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총회의 가장 큰 쟁점은 부유한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의 온실가스 절감 비용으로 얼마의 재정을 부담해야 할지 여부입니다. 앞서 이날 새로 발표된 합의 초안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에 모든 나라들이 최대한 동의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초안에는 또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에 비해 섭씨 2도 적게 오르도록 노력할 것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회담을 갖고 기후변화 문제 공동 대처기로 합의했다고 중국 관영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시리아 난민들이 캐나다에 도착했습니다. 캐나다 당국은 10일 163명의 시리아 난민들이 군 수송기를 통해 토론토에 1차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난민들은 공항에서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를 비롯해 이민, 보건, 국방장관 등 정부 주요 관료들로부터 직접 영접을 받았습니다. 트뤼도 총리는 이 자리에서 오늘 밤 어려운 처지에서 탈출한 난민들에게 어떻게 마음을 열고 환대해야 하는지 온 세상에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트뤼도 총리는 또 캐나다 국민은 피부색이나 언어, 종교, 출신 배경 등이 아닌 공통의 가치와 영감, 희망, 꿈으로 정의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리아 북부의 쿠르드족 거주 지역에서 10일 트럭을 이용한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해 여성들과 의사 한 명을 포함해 최소 22명이 숨졌다고 현지에서 활동하는 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하사케주 탈타머 지역의 의료시설 인근에서 처음 터진 뒤 사람들로 붐비던 야채 시장에서 잇따라 폭발했다며 사망자 외에 사상자 수도 수십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탈타머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시리아 이민보호연맹이 점거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BOA 세계뉴스의 백성원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1970년대 미국에서 중산층 인구를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미국 인구의 60%였던 중산층 비율이 최근엔 전체 인구의 50%로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중산층이라고 하면은요, 3인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1년 동안 수입이 4만 달러에서 12만 달러인 가정을 말하는데요. 이 중산층이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절반 수준이 된 겁니다. 미국의 상위층이 그동안 7% 늘었고요. 하위층은 4% 늘었는데요. 하위층의 수가 상위층보다 조금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동안 부의 격차가 커진 것이 주목이 되는데요. 상위층 가구의 자산 평균이 1980년 초에 32만 달러였는데요. 2013년에는 65만 달러로 두 배로 늘었습니다. 중산층의 자산은 큰 변화가 없고요. 하위층의 자산은 좀 줄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요, 미국 사회의 경제적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 현상이 심해진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각종 현안에 대한 정책이 구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산층을 되살리기 위한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뜨거워질 거란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으로 주요 뉴스와 뉴스의 배경 용어도 알아보겠습니다. 주간 기획물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부터 알아볼까요? 지금 워싱턴은 16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12월 12일 토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6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기온 영하 4도에서 영상 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평양 맑습니다. 영하 1도에서 영상 8도 분포 보이겠고요. 신의주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영하 2도에서 영상 5도 분포. 개성 맑습니다. 0도에서 영상 8도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 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마크 앤토니가 부릅니다. You Sang To Me 들어보시죠.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예, 이슬람교도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자는 제안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후보들 가운데서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 먼저 보고요.
네.
예, 이어서 세계 굴지의 화학기업인 다우케미컬과 듀폰이 합병에 합의했다는 소식, 그리고 대학교 학비가 날로 치솟으면서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대학 공부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부동산 재벌 출신이죠. 도널드 트럼프 후보. 거침없는 발언 때문에 늘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월요일에 모든 무슬림, 모든 이슬람교도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해서 또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지율은 계속 오르고 있나요?
예, 최근 뉴욕타임스 신문과 CBS 방송에 실시한 이 전국적인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35% 지지를 얻으면서 지지율 1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 화요일에 걸쳐서 실시됐는데요. 그러니까 온전히 트럼프 후보의 무슬림 입국 금지 발언이 나온 후의 반응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예, 하지만 지난 10월 조사 때 이 트럼프 후보가 지지율 22%로 2위에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그동안 지지율이 크게 오른 겁니다.
네. 지지율 2위는 누구였습니까?
예,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 의원인데요. 크루즈 후보는 지지율 16%로 2위에 올랐습니다. 지난번 조사 때는 4% 얻는데 그쳤는데요. 이번에 지지율이 4배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과 비교하면 아직도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네.
예, 그런가 하면 지난 조사에서 1위에 올랐던 벤 카슨 후보는 지지율이 반토막 나면서 3위에 머물렀고요. 13%로 얻는데 그쳤습니다. 다른 후보들의 지지율도 보면요. 이 마르코 루비오 후보가 지지율 9%로 4위, 랜드폴 후보가 4%로 5위였고요. 제프 씨, 마이크 허커비, 존 케이시, 크리스 크리스티 후보가 각각 3%로 공동 6위에 올라 있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가 모든 무슬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자고 제안한 후에 참 폭풍이 거센데요. 백악관과 민주당은 물론이고요. 같은 공화당 소속 정치인들까지 트럼프 후보의 발언을 비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은 여전히 높은 이유가 뭘까요?
예, 뉴욕타임스 신문은 최근 프랑스 파리와 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일어난 테러로 미국인들 사이에 이 테러에 대한 두려움이 퍼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예, 한 달 전 여론조사 때는 이 테러가 가장 큰 문제라고 답한 사람이 4%에 불과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는 19%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1년에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네. 자, 최근 테러 사건으로 이 안보가 주요 선거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대통령 후보들의 이 테러 대처 능력에 무게를 두게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 트럼프 후보의 테러 대처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 많은 걸로 나타났는데요.
네.
예, 트럼프 후보에게 테러에 잘 대응할 능력이 있다고 답한 사람이 10명 가운데 7명 달했습니다.
네. 사실 트럼프 후보가요. 처음 이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다고 밝혔을 때만 해도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네.
지지율도 높은 것도 또 거품이란 반응도 있었는데요. 오히려 거품이 꺼지기는커녕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나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 공화당 내에서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이 비정치인 출신인 트럼프 후보가 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을 경우에 이 내년 11월 열리는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와 맞붙었을 때 불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인데요.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이 공화당 지도부가 중재 전당대회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중재 전당대회라고 하셨는데 그게 뭔가요?
예, 이렇게 후보들이 난립해서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나오지 못할 경우에 이 당이 중재해서 후보를 지명하는 겁니다. 각 주를 대표해서 전당대회 대회에 참가하는 대의원들은 첫 번째 투표에서는 그 주의 예비선거나 전당대회에서 뽑힌 후보를 지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첫 투표에서 확실한 당선자가 나오지 않으면 2차, 3차 투표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2차 투표 때부터는 마음을 바꿔서 다른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당 지도부가 나서서 대의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설득한다는 겁니다.
네.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죠?
예, 과거에는 이런 중재 전당대회가 좀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드문 현상입니다. 지난 60여 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고 하네요.
네.
예,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지난 월요일 라인스 프리버스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장 주최로 열린 만찬에서 이 공화당 지도부 인사 20여 명이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예, 트럼프 후보도 이 지난주 인터뷰에서 중재 전당대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는데요. 공화당 전당대회는 내년 7월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에서 열립니다.
네. 자, 앞서 트럼프 후보가요. 공화당으로부터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한다면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위협까지 했고요. 또 경선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하긴 했는데요.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최근 USA Today 신문과 이 서폭 대학교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 트럼프 지지자들의 충성심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더라도 지지하겠다고 답한 사람이 10명 중 7명입니다.
네, 트럼프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가게 되면은 3파전이 벌어질 텐데요. 그러면은 민주당 후보에게 더 유리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공화당 지지표가 트럼프 후보에게 분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
예, 클린턴 후보 측은 트럼프 후보의 무슬림 입국 금지 발언 논란을 기회로 보고 반기고 있습니다. 이 안보가 주요 쟁점이 되면서 국무장관을 지낸 이 클린턴 후보의 경력이 내년 본선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예, 하지만 이 트럼프 후보가 계속 높은 지지율을 보이자 이 경쟁 상대로 진지하게 보기 시작했다는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예,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더 이상 웃어 넘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자, 유권자들에게 대통령 후보들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TV 토론회인데요. 자, 다음 주에 또 TV 토론회가 열리죠?
예, 공화당은 다음 주 화요일 15일 서부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다섯 번째 대통령 후보 토론회가 열리고요. 민주당은 다음 토요일 19일에 뉴햄프셔주 맨체스터에서 세 번째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세계 굴지의 화학 회사로 알려져 있는 다우 케미컬하고요, 듀폰이 합병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세계 화학 업계의 쌍두마차격이죠. 다우 케미컬사와 듀폰사가 금요일 23일에 합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우 케미컬과 듀폰의 이번 합병은 시가총액 무려 1,300억 달러 규모로 올 들어서 성사된 최대 합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두 회사 모두 꽤 유서 깊은 회사들이죠.
예, 듀폰사는 미국 동부 델라웨어주에 본사가 있는데요. 200년 넘는 역사를 갖고 있고요.
네.
예, 중북부 미시간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우 케미컬사도 역사가 100년이 넘습니다. 이 합병 규모도 규모지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 두 기업의 합병 소식에 세계적인 거대 화학 공룡 기업이 탄생하는 게 아니냐면서 지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 두 기업의 합병 논의가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니죠.
예, 사실 합병 얘기는 10년 전부터 간간이 흘러나왔는데요.
네.
예, 하지만 지난 10월에 이 듀폰의 최고 경영자로 에드워드 브린이 취임하면서 큰 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는 일단 다우 듀폰이라는 이름으로 합병한 후에 농화학 부문과 특수화학 부문, 플라스틱 같은 소재 부문 이렇게 세 개의 별도 기업으로 분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두 개의 기업이 합병하면은 일자리가 줄어들진 않을까요?
예,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예, 2013년 14년 말 기준으로 다우 케미컬사 직원은 5만 3천 명, 듀폰사는 6만 3천 명인데요. 두 회사는 금요일 이번 합병 소식을 발표하면서 이 감원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듀폰사의 경우 별도의 성명을 내고 앞으로 전 회사 차원에서 감원 등 구조 조정을 통해 7억 달러의 비용 절감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 이렇게 되면 전 세계 듀폰사 종사자 약 10%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세계 굴지의 두 회사가 합병하면은 반독점법 논란이 벌어지진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반독점법이란 어떤 특정 기업이 시장을 다 독점하지 못하도록 이 규제하는 법이죠.
네.
예, 이렇게 이미 거대한 기업이 합병해서 더 큰 초대형 기업으로 탄생한다면 예, 충분히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두 회사가 합병하면 매출 규모 920억 달러로 이 독일의 BASF 회사에 이어서 매출 면에서 이 세계 2위의 거대 화학 회사로 탄생하게 될 텐데요.
네.
예, 합병한 뒤에 다시 세 개의 기업으로 분리한다 하더라도 이 세 개 기업 모두 엄격한 반독점법 심사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럼 새로 합병되는 이 회사의 운영은 어떻게 하게 될까요?
예, 앤드루 리버리스 다우 케미칼 현재 최고 경영자가 이 새 회사 회장을 맡게 되고요. 에드워드 브린 현 두편 최고 경영자가 새 회사 최고 경영자직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재 두폰과 다우케밀에서 각각 8명씩 모두 16명의 이사로 이사회가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고요. 델라웨어주와 미시간주에 두 개의 본사를 갖는 체계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요, 대학 진학이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 수 있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네요.
예,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사가 이달 초 내놓은 보고서 내용인데요.
네.
예, 대학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거둬들이는 이 경제적 이익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년간 이 미국의 대학교 학비가 엄청나게 솟으면서 과연 대학 교육이 그만큼 가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자주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
예, 이런 가운데 나온 보고서라서 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아닌 게 아니라요. 요즘 대학교 학비가 워낙 미국 대학교 학비 참 비싸다 보니까요. 대부분 학생이 또 빚을 내서 학비를 내고 졸업 후까지 취직해서 이 빚을 갚느라고 고생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서를 보면 이 대학 학비로 투자한 돈을 벌어서 본전을 찾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예, 골드만삭스사는 지난 2010년에 대학에 입학한 학생의 경우 대학 학비로 쓴 돈을 다 벌려면 약 8년 정도가 걸렸는데요. 이제는 9년을 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5년 전보다 1년을 더 일해야 그나마 본전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이 골드만삭스사는 현재 대학 교육 비용과 임금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 2030년에 대학 입학자는 졸업 후에 11년, 2050년 대학 입학자는 15년 후에나 이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많은 경우에 대학에 가는 이유가 좀 더 좋은 직업을 갖고 돈도 좀 잘 벌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반드시 대학 졸업자라고 해서 이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더 임금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하위권 대학 졸업자들은 고졸학력자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 경우도 많은데요. 컴퓨터 공학이나 기술 관련 전공자들은 그래도 이 취업도 잘 되고 임금 상승 속도도 빠른 편이지만 역사나 예술 같은 이 인문학 전공자들의 경우는 대학에 다니느라고 들인 비용이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그런데요. 대학 교육의 가치를 반드시 경제적인 측면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지적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이 많은 학생들이 그래도 여전히 대학 교육의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에서 쌓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 성숙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건 결코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예, 바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 여사의 목소리죠. 마침 오바마 여사가 미국의 청소년들에게 대학 진학을 장려하며 노래하는 동영상이 공개돼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저도 이 동영상 봤는데요.
네.
뭐 건강을 장려하는 방식부터 온 맵시까지 그간 참 여러모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인물인데요. 이번에 또 한 번 신선하고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한 나라의 대통령 부인이 더구나 랩, 이렇게 읊조리며 빠르게 가사를 전달하는 음악이죠.
네.
예, 젊은이들의 전유물같이 여겨지는 이 랩을 부르면서 대학교 입학을 권장하는 것, 웬만한 나라에서는 뭐 상상도 못할 일이죠.
네.
예, 오바마 여사는 이 동영상에서 미국의 인기 코미디언인 제이 파로와 함께 범죄와 싸우고 싶으면 대학에 가세요. 랩 가사를 쓰고 싶으세요? 당신의 머리를 지식으로 채우세요. 이런 노랫말로 청소년들의 대학 진학을 장려하고 있는데요.
네.
예, 이 신선한 접근이 앞으로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길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예, 미국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주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미국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많이 들어보신 용어일 텐데요. 바로 affirmative action입니다.
네, 소수계 우대 정책이란 거죠?
맞습니다. 이 영어 affirmative라고 하면 동의하다, 긍정하다라는 뜻이고요. 다음 action은 행동이나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미국에서 시행되는 소수계 우대 정책을 바로 affirmative action이라고 합니다.
네.
이 소수계 우대 정책은 미국 역사에서 소외되고 차별받아온 집단에 돌아가는 기회가 더 많아지도록 미국 내 조직이나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는 겁니다.
네.
이 정책은 주로 일자리나 교육 분야에서 시행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소수계가 직장을 얻거나 대학에 입학하는 걸 제도적으로 돕는 걸 뜻합니다.
네, 돕는다면은 특혜를 준다는 얘기인가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가령 뽑는 인원 중에서 소수계를 어느 정도 비율로 무조건 뽑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이 소수계 지원자에게는 선발 과정에서 점수를 더 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게 모두 특혜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이 소수계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을 뜻하는 건가요?
네. 한 사회에서 소수계라면 원래 집단에서 차지하는 머릿수가 적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약한 처지에 있는 집단을 말하죠.
네.
미국 사회를 예를 들면은 흑인이나 중남미계 여성들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들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 미국의 소수계 우대 정책이 원래 염두에 뒀던 집단은 바로 흑인들입니다.
네. 요즘엔 흑인들의 지위가 많이 좋아졌지만 사실 한 50년 전만 해도 상황이 완전 단판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60년대 들어서 이 흑인들의 권리를 찾자는 민권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면서 상황이 크게 바뀌었는데요. 사실 이 소수계 우대 정책은 바로 60년대 민권운동이 가져온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affirmative action은 60년대 정식으로 나온 제도군요.
맞습니다. affirmative action이란 말이 1961년 당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처음 썼는데요. 케네디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정부와 계약을 맺은 사업자들에게 직원을 뽑거나 뽑은 직원들을 다룰 때 인종이나 국적 그리고 종교적인 신념에 근거하지 않는 긍정하는 인정하는 행동 즉 affirmative action을 취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대통령이죠. 린든 존슨 대통령이 정부 계약업자들이 직원을 뽑을 때 소수계 숫자를 늘리도록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요. 이어서 미국 내 각 대학도 신입생을 뽑을 때 이 소수계 우대 정책을 앞다퉈 도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정부 계약을 따낸 업자에게 소수계 직원을 더 뽑으라고 요구했던 규정인데 이 규정이 대학교 신입생을 뽑는데도 점차 적용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소수계 우대 정책을 적용하는 대학들은 신입생을 받을 때요. 흑인이나 중남미계 학생에게 점수를 더 주는 방법으로 소수계 신입생의 합격을 독려합니다. 이런 정책이 시행된부터 지금까지 흑인과 중남미계 학생들의 대학 입학률이 꾸준하게 늘었는데요. 지난 2011년 통계를 보면요. 백인 고등학교 졸업생 가운데 69%가 졸업하고 바로 대학에 갔는데요. 이 비율이 흑인은 65% 그리고 중남미계가 63%였습니다. 참고로 이 affirmative action이 시작됐던 지난 1965년에는 대학생 가운데 5%, 또 법과대학원 학생 가운데 1%, 그리고 유가대학원 학생 가운데는 고작 2%만 흑인 학생이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소수계 우대 정책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오랫동안 차별받아온 흑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려고 시작된 소수계 우대 정책이 점점 더 논란이 되는 쟁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소수계 우대 정책의 affirmative action을 둘러싼 논쟁이 종종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런 논쟁은 주로 대학생 선발 과정을 중심으로 벌어지는데요. 이 정책을 옹호하거나 반대하는 진영이 법정 소송이나 홍보 활동 등을 통해서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네, 소수계 우대 정책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어떤 주장을 펴고 있습니까?
네, 뭐 이런저런 항목이 있는데요.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차별 논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affirmative action으로 이제 흑인이 아닌 다른 인종이 차별받는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가령 이 점수가 같은 백인 학생과 흑인 학생이 있다고 하면 소수계 우대 정책으로 점수를 더 받는 흑인 학생이 유리합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아, 점수가 높은 한 백인 학생이 자신보다는 점수가 떨어지지만 affirmative action의 혜택을 받은 흑인 학생이 밀려서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 오히려 백인이 인종 때문에 차별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 공부를 잘하는 이 동양계 학생들도 이 소수계 우대 정책 탓에 대학 입학 과정에서 흑인이나 중남미계에 비해 불이익을 당한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네, 반대로 소수계 우대 정책을 지키자는 진영은 어떤 주장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미국에서 수백 년 동안 지속됐던 차별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affirmative action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소수계가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이런 집에서 자란 아이들이 대학에 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도 이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낙태나 총기 소유 같이 미국 안에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쟁점들이 연방 대법원에 올라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소수계 우대 정책도 몇 번 대법원에서 논의됐죠?
그렇습니다. 먼저 지난 1978년에 나온 판결에서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이 의과대학원 신입생을 선발할 때 인종별로 쿼터, 그러니까 할당량을 정해놓은 것이 연방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습니다.
네.
하지만 당시 대법원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인종을 고려할 수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중요한 재판이 2003년 미시간 법과대학원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었는데요. 이 소송에서 연방대법원이 찬성 5대 반대 4로 대학 당국이 인종을 학생 선발 기준 가운데 하나로 이용하는 것을 그대로 허용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몇 년 전에도 소수계 우대 정책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소송이 2008년에 제기됐습니다.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텍사스 대학교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한 백인 여학생이 낸 소송이었는데요. 당시 이 여학생은 자신이 백인이라 역차별을 받아 탈락했고 이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에 어긋나는 것이란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과 연방 항소법원이 대학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소송이 연방 대법원에까지 올라갔는데요. 2013년에 대법원은 하급 법원이 텍사스 대학교 정책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되돌려 보냈습니다. 소수계 우대 정책이 합헌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판결을 내리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연방 항소법원이 다시 텍사스 대학교의 손을 들어줬고요. 이 여학생이 재상고하면서 연방대법원이 다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내년 6월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예정입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죠. 시카고가 부릅니다. Make Me Smile 들어보시죠.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사람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평범한 미국인들이 내가 태어나고 자란 미국의 생활 모습은 이렇습니다 하고 소개하는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안녕하세요. 김미옥입니다. 12월의 미국은 1년 중 가장 화려하고 예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는 여러 색의 전구로 반짝반짝 빛나고 대형 건물들도 이 성탄절 장식으로 화려한 모습인데요.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오늘도 메딜레인 씨와 함께 시기별로 집을 꾸미고 장식하는 미국인들의 생활 모습 계속 알아봅니다. 먼저 미국인들이 시기별로 어떻게 집을 꾸미는지 지난 시간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I'd like to talk about seasonal house decorating.
Seasonal house decorating. Every season now is an occasion to.
미국에서는 시기별로 집 안팎을 장식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매 시기마다 그때 맞는 주제에 맞게 집을 장식하는 거죠.
In America, we usually take a lot of pride in
평소에 집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하던 것도 이 집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이죠.
We do very much decorate for seasons.
미국인들은 시기별로 장식을 많이 해요. 저도 성탄절이 되면 집 밖을 많이 꾸미는데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희 집 앞에 멈춰서 구경하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거든요.
메들레인 씨는 또 미국인들이 한 해 동안 주로 어떤 시기에 집을 장식하는지 이렇게 나눠서 소개드렸죠.
Oh yeah, Valentine's Day, February 14th. And so that's a candy giving.
heart wreaths on their door.
2월은 발렌타인데이가 있어요. 2월 14일이죠. 이때는 현관문에 빨간색 하트 모양 장식을 달고 미국이 아주 떠들썩해지는 때지요.
Easter bunny looking kind of funny. You go to Easter.
부활절 시기가 되면 하늘색이나 노란색으로 만들어진 부활절 장식물들로 꾸미는 집들이 보이기 시작하지요. 집안에는 부활절 토끼 인형과 부활절 계란, 또 계란 바구니를 마련해 둡니다.
And then 4th of July, American Independence Day, there we'll put American flags, and people wear red, white, and blue.
7월 4일 독립기념일이 되면 집집마다 미국 국기를 꺼냅니다. 이 시기에 집 장식물들은 미국 국기를 떠올리게 하는 파란색, 흰색, 빨간색이고요.
Then you repeat every year.
그러다가 가을이 시작되면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거죠.
Rudolph the red-nosed reindeer had a very shiny nose.
12월이 되면 또다시 여러 색의 크리스마스 전구로 집을 화려하게 꾸미고 성탄절과 연말, 새해를 준비합니다.
All of the other reindeer used to laugh and call him names.
네, 메딜레인 씨가 소개한 것처럼 미국인들은 이렇게 시기별로 중요한 기념일에 맞춰서 그 기념일 분위기에 맞게 집을 꾸미는데요. 12월인 지금은 성탄절과 연말 분위기를 내는 집장식을 하느라 한창 바쁩니다. 평소에는 조용하기만 한 주택가의 집들도 지금쯤 화려하게 변신을 시작하는데요. 센터빌에 사는 에런 씨도 아들과 함께 성탄나무인 크리스마스 트리에 반짝거리는 전구를 달았다고 합니다.
Christmas Eve, Santa came to say.
Today, yeah, I got home. Then Ian wanted to do the tree, so I got all the stuff and we did that.
저희 집은 오늘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했어요. 다섯 살 된 아들이 계속 졸라서 장식물들을 다 꺼냈죠. 성탄절 집 장식은 주로 화려한 조명을 이용하는데 지붕 밑이나 현관문 주변에 여러 색의 전구를 달아서 밤에 깜빡깜빡거리면 아주 멋지게 보이죠. 집안에도 창문이나 벽난로 쪽에 전구를 달아서 화려하게 만들고요. 성탄절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소품들로 집 구석구석을 꾸미는데 크리스마스 트리에 장식용 구슬을 걸고 반짝이 실이나 리본으로 화려하게 장식했어요.
Pictures? Yeah, we have pictures. I mean, just ornaments that we made with pictures in them. Two ornaments. I have pictures of him. One of them is baking cookies and another one actually.
가족 사진도 걸었죠. 크리스마스 트리에 아이 사진을 걸어두면 해마다 성장하고 커가는 아이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크리스마스 장신구를 사진틀로 이용했는데 하나는 구운 과자, 하나는 우주선 모양의 아들 사진을 넣었어요.
네, 성탄절 분위기로 집을 장식할 때 미국인들이 가장 신경 써서 꾸미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집 앞 정원입니다. 정원에는 산타 할아버지와 눈사람 인형을 두고 이 솜으로 가짜 눈을 만들어서 성탄절 분위기가 물씬 나기도 하는데요. 매년 이맘때쯤 장식을 멋지게 한 집을 찾아서 구경 다니는 것도 재미있는 일 중 하나겠죠. 메들렌 씨는 성탄절 장식은 구경하는 사람, 또 집을 꾸미는 사람 모두에게 즐거움을 주는 미국의 문화라고 합니다.
It's a fun thing. I think it's creating fun environment for their children and their family, an atmosphere of celebration. Christmas decorating inside the house.
성탄절 장식에 집을 꾸미고 장식하는 건 우리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즐거운 일이에요. 아이들이 창의력을 발휘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만들 수 있는 환경으로도 좋고, 성탄절을 축하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가족들이 서로 의논하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되고요. 올해는 성탄절 나무를 집 어디에 놓을 건지 결정하고 전구나 장식물들을 손질하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에요.
네, 요즘 같은 12월은 미국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게 집을 장식하는데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담아둘 수 있도록 빨간색에 흰색 털이 있는 이 산타 양말을 걸어둔 건 뭐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거고요. 소파 위에는 빨간색, 초록색 방석을 꺼내놓고요. 또 흔히 크리스마스 화분이라고 부르는 빨간색 잎 화분들도 구석구석 놔둡니다. 뭐 손 닦는 수건까지도 빨간색으로 해서 이 성탄 분위기를 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메들린 씨는 이 많은 장식물들을 보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Americans, yeah, we will decorate. It's almost like
our homes become like stores because we have seasonal merchandise. Now our houses start to look like
저희
this.
집뿐 아니라 미국인들 집의 창고를 보면 이건 마치 이 장식물을 파는 상점 같아요. 집집마다 집안에 상점이 하나 있는 셈이지요.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2월 발렌타인데이부터 12월 크리스마스 때까지 매 시기마다 분위기를 살려서 집을 꾸미고 있으니까 집집마다 얼마나 많은 물건들을 보관하고 있겠어요. 매년 새로 살 장식물들이 늘어나고 사고 나면 보관을 해야 하니까요. 평소에는 쓰지 않는 것들이니까 창고에는 시기별로 집을 장식할 소품들로 늘 가득 차 있어요.
And then with Christmas, it used to be more traditional, like white lights, and you see a lot more variety in the Christmas decorations.
특히 성탄절 장식물은 정말 많아요. 성탄나무, 사슴, 눈사람 인형 등 큰 것들도 있고 전구나 소품들도 많고요. 창고 대부분을 성탄절 장식물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미국인들이 성탄절 장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때로는 너무 상업적인 걸 따라가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어요. 제가 어릴 때도 미국인들은 시기별로 집 장식을 했었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네, 메들렌 씨는 어린 시절 가족들과 성탄절을 준비했던 일이 정말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있지만 그때는 창고가 이렇게 꽉 찰 만큼 물건들이 많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No, my mother did not do it. No. When I was growing up, no. People became more crafty.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많은 물건으로 집을 장식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도 성탄절 나무와 산타클로스 인형은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화려해지는 것 같아요.
I've been married 26 years and for most of that time I remember probably
제가 결혼한 지 26년이 됐는데 제 결혼 초기 때만 해도 이렇게 많은 장식을 하지 않았어요. 미국인들이 시기별로 집 장식을 하는 건 오랜 전통이긴 하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화려해지고 다양해진 건 한 15년 전부터 급격히 발전한 거였어요. 인터넷과 방송이 미국인들이 집 장식을 더 화려하게 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지요.
We used to just have you didn't have cable TV. You just have regular TV and you have an antenna on your roof and you'd get four channels. And then with cable came the home and garden channel.
예전에 케이블 방송도 없고 공중파 방송 채널 딱 4개만 있었을 땐 집을 장식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았어요. 이 케이블 방송에서 집 관련 전문 방송이 생기면서 시기별로 어떻게 집을 꾸밀 수 있는지 정보가 쏟아졌고 사람들은 더 많은 물건을 사고 있지요. 요즘은 마이클스 같은 대형 잡화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을 통해 혼자서 집을 꾸미는 방법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김미옥 기자 수고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everyone,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와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fall for someone or something. Fall for someone or something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I can't believe this.
What's wrong?
I fell for what the salesman was telling me and bought an overpriced computer.
I'm surprised you fell for that.
I know, right? I should be careful next time.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은 컴퓨터 가게에서 판매원의 상술에 당한 모양입니다. 제이슨은 제게 I can't believe this. 아, 믿을 수가 없어. 라고 불평합니다. 그러자 저는 What's wrong? 무슨 일인데? 라고 묻는데요. 제이슨은
I fell for what the salesman was telling me and bought an overpriced computer.
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저는
I'm surprised you fell for that.
네가 사기를 당했다니 놀랄 일인데? 라고 말하는데요. 제이슨도
I know, right? I should be careful next time.
글쎄 말이야, 다음에는 조심해야겠어. 라고 대답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fall for someone or something,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I can't believe this.
What's wrong?
I fell for what the salesman was telling me and bought an overpriced computer.
I'm surprised you fell for that.
I know, right? I should be careful next time.
Today's expression is fall, F-A-L-L, fall, for, F-O-R, for someone or something. Fall for someone or something. If you fall for something, you begin to believe something that is not true. Fall for something은
무엇에 속아 넘어가다 또는 무엇에 사기당하다라는 뜻입니다.
To fall for someone means to suddenly be in love with someone.
그리고 또 fall for someone은 갑자기 누군가에 푹 빠지다, 사랑하게 되다 또는 끌리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은 판매원에게 속아서 기분이 좋지 않은 모양입니다. 영어로
I fell for what the salesman was telling me and bought an overpriced computer 라고 했죠.
이렇게 무엇에 속아 넘어갔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fall for something입니다.
Now let me give you some example sentences. How could Jimmy fall for a story like that?
라는 문장은 지미가 어떻게 그런 얘기에 속아 넘어갔을까? 라는 뜻이 됩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I think Larry fell for Denise after the first date.
라는 문장은 Larry는 첫 만남에서 Denise에게 반해버렸어.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I can't believe this.
What's wrong?
I fell for what the salesman was telling me and bought an overpriced computer.
I'm surprised you fell for that.
I know, right? I should be careful next time.
Let's review. Fall for something means to be tricked into believing something that is not true. Fall for someone means to suddenly be in love with someone. Fall for someone or something. Fall for someone or something. Fall for someone or something.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 밤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책임감 있는 정부, 법치주의, 인권 보장과 같은 가치들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안정과 지속적인 개발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동남아시아에 이런 가치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미국은 각국 정부들이 평화적 표현을 허용하고 보호해주며 국민들의 동의를 이끌어 합법성과 안정성을 찾기를 바랍니다. 독립적인 시민단체는 민주주의를 구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에 미국은 동남아시아 청년 리더 모임 같은 시민단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들에는 세계에서 가장 활기차고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 통제가 심해지는 추세에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 예로 지난 2014년 5월 태국에서 군사정권이 권력을 잡은 이후 시민들의 자유는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 이웃 국가인 캄보디아에서는 민간단체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열린 정부는 민주주의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빈곤 감소를 위한 예산 계획에 일반 국민들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로 많은 정책들이 좋은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주화 증진 전략 중 하나는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최근 동남아시아의 인터넷 접근성과 사용량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과 독립 언론들은 부패를 근절시키고 정부의 신뢰성을 쌓을 수 있는 좋은 요소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간 동남아시아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비판은 말레이시아 폭동선동법에 의해 처벌받는 등 말레이시아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제한을 가했으며 베트남의 경우 평화적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많은 언론인들과 인터넷 운동가들이 고문을 받거나 수감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남아시아의 민주화와 인권 강화를 위해 꾸준히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